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시리아 북부 알레포의 비극을 막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행사를 제한해야 한다고 유엔인권 최고대표가 말했습니다. 자이드 라드 알 후세인 유엔인권 최고대표는 4일 제네바에서 발표한 성명에서 알레포 시민들에게 가해지는 공포를 과거 바르샤바와 스탈린그라드, 드레스덴 같은 도시의 공포와 연결시켰습니다. 자이드 최고대표의 루퍼드 콜빌 대변인은 알레포에 가해지는 무차별 폭격에는 2차 세계대전 중 그 같은 도시들에서 자행된 파괴의 모든 특징이 담겨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열흘 동안 세계보건기구 WHO는 알레포에서 어린이 106명을 포함해 342명이 사망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러시아는 종종 중국의 지원 아래 동맹국인 시리아의 바샤르 아라사드 대통령에게 불리한 것으로 보이는 안보리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일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전국 지지도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와의 격차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NBC 뉴스가 지난주 후보별 지지도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클린턴 후보의 지지도는 46%로 트럼프 후보의 40%를 6%포인트 차로 앞섰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또 자유당의 게리 존슨 후보는 9%로 전주보다 다소 떨어졌고 녹색당의 제일 스타인 후보는 3%로 현상을 유지했습니다. 양자 대결로 비교하더라도 클린턴과 트럼프의 지지율은 각각 50%와 44%로 역시 6%포인트 차이를 나타냈습니다. 한편 미국 대선 부통령 후보 TV 토론회가 4일 버지니아주 판빌에서 열립니다. 이번 TV 토론에서는 민주당 부통령 후보인 팀 케인 버지니아주 연방 상원의원과 공화당 부통령 후보인 마이크 펜스 인디애나 주지사가 맞붙습니다. 90분 동안 진행되는 TV 토론에서 두 후보는 국내외 현안 9개 분야에 걸쳐 10분씩 질문을 받고 토론을 하게 됩니다. 이번 부통령 TV 토론은 8천만 명 이상 시청한 힐러리 클린턴과 도널드 트럼프 등 양당 대통령 후보 간 첫 TV 토론이 있은 지 일주일 만에 열립니다. 워싱턴 VOA 세계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초강력 허리케인 매튜가 4일 아침 카리브해 빈국인 아이티 서부 해안에 상륙했습니다. 시속 230km의 강풍과 폭우를 동반한 매튜는 1964년 이후 처음으로 아이티를 강타한 4등급 허리케인입니다. 밤 사이에는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아이티 곳곳이 물에 잠기고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3일 두 명의 사망자가 보고된 가운데 강풍과 폭우, 홍수로 인한 피해가 계속되면서 사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필리핀군이 4일 연례 합동군사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이를 위해 필리핀 수도 마닐라에 있는 해병대 사령부에 양국군 병력 2천여 명이 집결한 가운데 9일간 해상과 육상에서 합동훈련을 벌이게 됩니다. 미국과 필리핀은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활동 증가에 맞서 방위 협력을 강화해왔습니다. 양국은 2년 전 새로운 군사협정을 체결해 필리핀에 대한 미군 주둔 재개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지난달 자신의 막말로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취소된 뒤 미국과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인터넷 검색업체인 구글이 또다시 4천억 달러 규모의 스마트폰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전 세계 수많은 스마트폰에서 구글의 소프트웨어인 안드로이드가 작동하는 가운데 구글은 4일 연이 행사에서 픽셀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스마트폰을 선보였습니다. 이 전화기는 애플의 아이폰과 삼성의 갤럭시와 거의 같은 $649에 판매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구글은 이날 행사에서 12.7cm와 14cm 등 두 종류의 픽셀폰을 공개했습니다. 비오의 세계뉴스 이한철이었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광장 2016년 10월 5일 수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조은정입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북한이 함경남도 신포에서 새로운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 같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가 분석했습니다. 한국 동해부는 해외 파견 노동자 등 제3국에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북한 주민도 북한 인권법의 적용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제사회에서 특히 유럽 중심으로 이제 해외 파견 노동자 문제에 대한 인지도가 굉장히 높고
미국의 비정부기구가 탈북자들을 위한 인권교육 동영상을 제작해 공개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함경남도 신포에서 새로운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 같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위성사진 분석에 따르면 건조 중인 잠수함은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탄도미사일 탑재 잠수함보다 크기가 큰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인 38로스는 9월 말에 촬영된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북한의 신포 조선소에서 새 잠수함이 건조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38로스는 야적장에 있는 지름 10m짜리 원형 부품이 새 잠수함의 내부 압력 선체거나 잠수함을 만들 때 쓰는 부품의 지지대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38로스는 새 잠수함이 건조되는 것이 맞는다면 새 잠수함은 압력 선체의 지름이 7m인 고래급 잠수함보다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고래급 잠수함은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실험용으로 쓰는 잠수함입니다. 고래급 잠수함은 탄도미사일 발사관 한 개를 장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탄도미사일을 탑재한 고래급 잠수함은 신포조선소에서 건조됐습니다. 하지만 38노스 측은 북한이 지금 새로운 탄도미사일 탑재 잠수함을 만들고 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38노스는 북한 측이 지난 몇 년 동안 신포조선소의 설비를 확충해왔다며 그 결과 최근 고래급 잠수함보다 큰 잠수함을 만들 역량을 확보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야적장과 정비창 부근에 각종 부품이 널려있고 인부들과 대형 크레인 그리고 차량을 비롯해 각종 중장비가 활발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새 잠수함을 건조하는 징후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지름 10m짜리 철제 원형 부품이 근처 조립시설로 이동할 준비가 돼 있다고 38로스는 전했습니다. 영국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가 올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잠수함은 배수량에 따라 4개 종류로 분류됩니다. 배수량이 최대 2,000톤가량인 고래급 한 척, 1,800톤에 달하는 로미오급 20여 척, 350톤 상어급 30여 척, 그리고 90톤 유고급 20여 척입니다. 반면 한국은 잠수함 15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의 한국 배치는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 억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미 국방부가 거듭 밝혔습니다. 국방부의 제이미 데이비스 대변인은 2일 VOA에 보낸 이메일 답변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데이비스 대변인은 미 국방부는 이미 공개적으로 중국 국방부 관리들과의 공식 회담들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반복적으로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사드는 오로지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과 한반도에 주둔한 미한 연합군 방어를 위해 사용될 것이란 입장을 거듭 밝혔다는 것입니다. 앞서 중국 국방부와 외교부는 지난주 한국 정부가 사드 배치 장소를 경상북도 성주 골프장으로 최종 확정하자 필요한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했었습니다. 데이비스 대변인은 그러나 최근 북한 정권의 도발은 한국인들과 지역에 전진 배치된 미군,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전체에 대한 북한의 심각한 위협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북한의 도발은 사드를 배치하기로 한 미한 동맹의 신중한 결정을 더 확인시켜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한 두 나라는 앞서 사드 배치는 북한의 핵과 대량 살상 무기,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국의 안전과 동맹의 군사력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로 결정하게 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막말과 욕설을 동원해 박근혜 한국 대통령의 국군의 날 기념사를 비난한 데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발언은 북한 주민들이 겪는 열악한 인권 상황과 이에 대한 북한 당국의 책임을 지적한 것이라는 반박입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통일부 당국자는 4일 기자설명회에서 북한이 지난 3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을 왜곡하고 막말로 비난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이와 관련해 북한은 궤변으로 상황을 모면하려 하지 말고 도탄에 빠진 민생을 돌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이어 박 대통령의 발언이 북한 주민들이 겪는 열악한 인권 상황과 이에 대한 북한 당국의 책임을 지적하면서 북한 주민들이 인간적인 삶과 자유, 인권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아울러 한반도 평화 통일을 지향하고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일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북한 주민과 주민을 향해 인류 보편의 가치인 자유와 민주, 인권과 복지는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소중한 권리라며 언제든 한국으로 오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언제든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터전으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 주민을 향해 한국으로 오라고 직접 공개적으로 말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에 대해 북한 노동신문은 지난 3일 박근혜 대통령이 탈북을 선동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는 등 동족 대결과 적대 감정을 쏟아냈다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들은 4일에도 주민들까지 동원해 박 대통령이 절망과 공포로 언행에 제한이 없어졌다며 막말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야권은 4일 박 대통령이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북한 주민의 탈북을 독려한 것을 거론하며 북한 붕괴론을 전제한 위험한 발상이라며 비판했습니다. 한국의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무책임한 북한 붕괴론은 난민 문제와 같은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비판해야 한다고 할지라도 북한 붕괴론은 지혜로운 대책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은 대북 제재와 압박만으론 한계가 있다며 대화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제재와 압박이라는 채찍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합니다. 대화를 병행하면서 북핵 위기 국면을 근본적으로 풀어가야 할 필요성이 국내외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북한 주민의 대량 탈출과 체제 붕괴는 늘 대비해야 할 문제지만 한국이 그런 상황을 먼저 만들어선 안 된다며 통일을 희망으로 만들기 위해선 대화의 끈을 놓아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의 여당인 새누리당은 야권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신음하는 동포에 대한 걱정을 원론적으로 이야기한 걸 북한 붕괴론으로 해석하는 건 과하다며 북한 주민이 망명하면 적극적으로 포용하겠다는 인도적 원칙을 밝힌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새누리당 김성원 대변인의 발언입니다.
비난해야 할 대상은 대통령이 아니라 북한 정권임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수해에 고통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은 안중에도 없이 미사일 도발과 핵실험을 준비하면서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는 북한 정권의 실체에 대해서 눈 감으면 안 됩니다.
한편 한국통일부는 한국 내 일부에서 북한에 쌀을 지원하자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 막대한 비용이 소모되는 핵실험과 미사일 개발을 하면서 민생을 외면하는 북한의 이중적 행태를 고려할 때 대북 지원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한국군 해병대 사령부는 4일 주일 미 제3해병기동군 소속 장병들이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서해 최전방인 백령도와 연평도에서 북한의 도발 상황을 가정한 전술훈련과 항공기 유도훈련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제3해병기동군 병력은 한국에 도착한 직후 한국해병대 6여단 병력과 연합부대를 편성해 북한의 다양한 도발 상황을 가정한 실전적인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오키나와에 주둔하는 미 제3해병기동군은 한반도 유사시 작전계획 5027에 따라서 가장 먼저 파견되는 부대입니다. 미한 군당국은 이와 함께 오는 10일부터 서해와 제주도 해상에서 실시되는 연합항공모함 강습훈련의 범위를 동해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국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이 4일 밝혔습니다.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처럼 제3국에 일시 체류하는 북한 주민도 북한 인권법의 적용 대상이라는 유권 해석이 나왔습니다. 한국통일부는 다만 제3국에 머무르고 있는 탈북민에 대한 지원 문제에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서울에서 박병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통일부 당국자는 4일 해외 파견 노동자 등 제3국에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북한 주민도 북한 인권법의 적용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에 대한 인권실태 조사와 인권보호 활동도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통일부의 이 같은 입장은 제3국에 체류하는 북한 주민에 대한 북한 인권법 적용 여부를 놓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주무부처가 내놓은 공식 입장으로 풀이됩니다. 한국의 북한 인권법은 제3조에서 이 법에 따른 북한 주민을 군사분계선 이북에 거주하며 이 지역에 직계 가족과 배우자, 직장 등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족한 한국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의 서두현 센터장도 이에 앞서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 등 제3국에 거주하는 북한 주민의 인권침해 실태도 조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북한 인권단체 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 반인도범죄 철폐 국제연대 ICNK의 권은경 팀장은 통일부의 이 같은 입장을 북한 인권법의 수혜 대상자를 넓히기 위한 노력으로 평가했습니다. ICNK 권은경 팀장입니다.
국제사회에서 특히 유럽 중심으로 이제 해외 파견 노동자 문제에 대한 인지도가 굉장히 높고 이제 경악을 하고 있잖아요. 그 유럽 사회에서는. 그에 대한 하나의 또 부응이라고 볼 수도 있고.
한편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와는 달리 제3국에 체류하는 탈북자에 대한 북한 인권법 적용은 해당 국가의 외교관계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한다는 게 아직까지의 통일부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지난 8월 말 북한인권법 제정을 앞두고 펴낸 통일부의 북한인권법 시행령 해설집에는 이 법이 정한 북한 주민의 범위를 북한에서 제3국으로 일시 벗어난 사람들을 포함하도록 해석의 여지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지난 1일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북한 주민의 탈북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면서 제3국에 있는 탈북민의 한국 망명을 돕는 민간단체를 지원하는 문제에 대한 통일부의 신중한 입장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박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북한 주민들이 희망과 삶을 찾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을 것이라면서 언제든지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터전으로 오시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미국의 비정부기구가 탈북자들을 위한 인권교육 동영상을 제작해 공개했습니다. 북한에게 인권유린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탈북자의 증언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비정부기구인 국제민주연구소는 최근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 탈북자들의 증언이 중요하다는 내용의 새로운 동영상을 제작해 공개했습니다.
탈북자들의 실제 경험담은 국제단체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혹은 북한에게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중요한 요소입니다.
국제민주연구소는 탈북자들이 북한 내부 상황에 대한 정보를 얻기 어려운 국제사회 눈과 귀가 되어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20년 전까지만 해도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해 국제사회가 알지 못했지만 인권 유린의 이야기가 탈북자들로부터 시민단체와 국제사회로 전해지면서 세계는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2003년 유엔에서 처음 북한 인권 결의안이 채택되는 과정에 시작부터 끝까지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의 인권 침해 혐의가 사실임을 알게 됐다고 국제민주연구소는 밝혔습니다. 또한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탈북자들로부터 증언을 더 모아 보고를 한 후에 북한의 인권 침해를 감시하기 위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가 설립된 것은 획기적인 사건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국제연합의 193개국 중 119개국이 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에게 김정은의 반인도범죄를 국제형사재판소로 회부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국제민주연구소는 탈북자들의 증언이 유엔과 국제시민단체, 외국의 의회 공청회, 국내외 주요 인사들이 모이는 주요 회의에서 널리 공유돼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탈북자들이 자신의 경험을 공유할 때 외국 정부 등 국제사회가 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탈북자들의 증언은 북한이 인권 유린에 책임이 있음을 보일 수 있는 중요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하면서 구체적인 증언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어디에서, 왜, 언제, 어떻게 했는지의 육하 원칙을 기억하는 것이 여러분의 증언을 가장 중요한 사실로만 압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국제민주연구소는 자신의 탈북 경험을 세 문장 이내로 설명하고 각국 정부의 특정한 행동을 촉구하는 권고 한 문장을 포함시키라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증언 내용을 말과 글로 모두 연습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국제민주연구소는 탈북자의 증언이 사실에 집중하고 정직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부정확한 거짓에 과장된 증언은 북한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무력화시킨다는 겁니다. 이 밖에 국제민주연구소는 증언으로 인해 본인이나 가족들에 대한 보복이 두려울 경우 익명으로 증언하는 방법도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국제민주연구소는 이번 동영상이 미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노동국의 기금 지원으로 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유엔의 북한 내 작황조사가 올해도 무산됐습니다. 3년째 북한 주민들의 정확한 식량 사정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올해도 유엔의 작황조사를 요청하지 않았다고 유엔 식량농업기구 세계정보조기경보국의 크리스티나 코슬렛 아시아 지역 담당관이 밝혔습니다.
No, we have not received the request and I don't think it will take place a mission.
코슬렛 담당관은 28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요청을 받는다 해도 실사단을 파견하기에는 이미 늦어 사실상 올해 작황조사를 실시할 수 없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식량농업기구와 세계식량계획은 북한 당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작황조사를 위해 북한의 실사단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작황조사는 일반적으로 본격적인 추수 직전이나 추수 시기에 실시되는데 올해의 경우 9월 말에서 10월 초가 적기였다는 게 코슬레 담당관의 설명입니다. 코슬레 담당관은 9월 말 현재까지 북한 당국의 공식 요청이 없어 사실상 올해 작황조사를 실시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식량농업기구는 지난 1995년부터 세계식량계획 WFP와 함께 매년 한두 차례 실사단을 북한에 파견해 작황과 식량안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왔습니다. 방북조사는 이후 2000년대 들어 4차례 중단되기도 했지만 2010년부터 2013년까지는 3년 연속 조사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2014년과 지난해에는 북한 당국의 요청이 없어 무산됐습니다. 유엔의 작황조사는 실사단이 현지 관리들과 협동농장 관계자들을 만나고 수확 또는 재배 중인 곡식을 점검해 수확량과 식량 부족분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또 세계식량계획은 북한의 식량 상황을 조사합니다. 식량 사정이 취약한 지역을 선정해 병원과 개별 가구 등을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주민들의 식량 섭취량과 확보 경로, 영양 상태 등을 파악합니다. 코슬레 담당관은 작황조사 없이도 북한 농작물 수확량은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지만 주민들의 식량 사정을 파악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So we can pretty well estimate the yields. So at least from the yield side. But in the past, the data was very
식량 부족에 시달리는 지역과 계층, 부족 식량 종류와 지원 품목 등 북한 주민들의 전체적인 식량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코슬렛 담당관은 기부자들도 북한 주민들의 정확한 식량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게 돼 지원을 결정할 때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식량농업기구는 올해 북한의 쌀 생산량을 240만 톤으로 예상했습니다. 식량농업기구는 최근 공개한 국가보고서에서 북한의 올해 쌀 생산량이 가뭄 피해가 심했던 지난해보다 2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올해 옥수수 수확량도 예년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유엔이 홍수 피해를 입은 함경북도 주민들의 열악한 식량 상황을 우려했습니다. 이미 자연재해 후유증을 겪고 있던 농지인데다 비축식량까지 물에 잠겨 극심한 식량난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가 8월 말 홍수로 인한 함경북도 지역의 식량 위기를 거듭 지적했습니다.
The impact was very severe. Again, the second consecutive year, you know, floods destroyed whatever their houses.
식량농업기구 산하 세계정보 조기경보국의 크리스티나 코슬렛 아시아 지역 담당관은 30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특히 2년 연속 홍수가 겹쳐 텃밭과 가축 피해는 물론 그나마 비축해놨던 식량과 종자마저 파괴됐다고 전했습니다. 코슬렛 담당관은 이번 홍수로 함경북도 농경지 2만 7천 헥타르가 훼손됐고 주로 쌀과 옥수수가 큰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농지가 전체 북한 농지의 2%에 불과하지만 함경북도 주민들은 이미 지난해 홍수와 가뭄으로 인해 곡물 생산량 감소로 식량 부족을 겪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식량 손실도 주민들에게는 엄청난 타격이라는 설명입니다. 코슬렛 담당관은 북한 주민들이 주로 친인척의 식량을 지원받거나 음식 섭취량을 줄이고 밥을 물에 불려 먹는 방법을 통해 식량 부족을 극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함경북도 수재민들은 식량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물물 교환에 더욱 의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식량농업기구는 올해 쌀과 옥수수, 콩, 감자 등 가을 작물 수확량이 지난해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해 홍수 피해 지역의 열악한 상황과 대조됩니다. 코슬렛 담당관은 이날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올해 전반적으로 날씨가 좋고 물 사정도 양호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식량 부족부는 외부 지원이나 수입으로 충당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의 북한 농업 전문가인 권태진 GSNJ인스티튜트 동북아 연구원장도 30일 BOA에 홍수 피해는 지역적 문제로 전반적인 올해 가을 작황 전망은 밝다고 말했습니다.
금년도 뭐 작황이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함경도시 일어났던 그 피해 자체는 상당히 지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뭐 전체 뭐 피해 면적을 아무리 뭐 많이 잡아도 전체 지배 면적 2% 넘지 않거든요.
권 원장은 만약 가을 작황이 안 좋으면 곡물 가격이 흔들릴 텐데 현재까지 북한 곡물 수급이 문제가 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인터넷상에서 북한 지도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기 위한 청원 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3일 정오까지 서명자가 1,000명을 넘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비정부기구 UN워치가 북한의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할 것을 UN 안보리에 촉구하는 온라인 청원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북한의 정치범수용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문과 기아로 숨지고 있다며 무고한 피해자들의 인권을 위해 목소리를 높일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단체는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에게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에서 자행되는 인권 유린과 관련해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라는 겁니다. 유엔워치는 지난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보고서에서 북한에서 자행되는 인권 유린의 심각성과 규모, 본질은 현재 세계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정도라고 결론 내린 사실을 소개했습니다. 또한 COI 보고서는 북한의 인권 유린이 국가정책에 근거를 둔 반인도 범죄에 해당되며 그 책임이 북한 정부의 여러 기구와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 위원장에게까지 이른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더 이상 침묵할 수는 없다고 강조하면서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은 김 위원장을 ICC에 회부해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유엔어치가 약 한 달 전 세계적인 인터넷 온라인 청원 사이트인 change.org를 통해 이번 청원운동을 시작했고 3일 정오 현재 서명자가 1,000명을 돌파했습니다. 김 위원장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는 문제가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2014년 2월이었습니다. 당시 마이클 커비 전 COI 위원장은 최종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북한의 인권 침해 실태를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반하는 반인도 범죄로 규정했습니다. 특히 커비 위원장은 김정은 위원장도 책임 대상에서 예외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And we informed him that he himself may be responsible in any subsequent prosecution.
김 위원장도 북한의 반인도 범죄에 대한 책임자로 기소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김 위원장에게 직접 통보했다는 겁니다. 이어 유엔 인권이사회는 2014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안보리가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할 것을 권고하는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또한 유엔 총회는 2014년과 2015년 연속 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고 유엔 안보리도 유엔 총회 결의안의 권고에 따라 2년 연속 북한인권 상황을 논의했습니다.
We must continue to take steps that one day will help us hold accountable the individuals responsible for the horrors like those.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의 사만다 파워 대사는 지난해 회의에서 안보리가 북한 인권 침해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조치를 계속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안보리 회의에서는 중국과 러시아 등의 반대로 2년 연속 북한 상황을 ICC에 회부하는 등 북한 정부의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구체적인 방안이나 향후 계획 등은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뉴욕에서 열리고 있는 올해 유엔 총회에서도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도록 안보리에 권고하는 결의안이 채택되고 이에 따라 안보리도 북한 인권 상황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이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이사회와 유럽연합 관계자들과 한반도 안보 상황을 공유하기 위해 4일 벨기에로 출국했습니다. 나토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북대서양이사회는 오는 6일 윤 장관의 방문에 맞춰 한반도 상황을 주제로 특별 세션을 개최합니다. 윤 장관은 세션 연설을 통해 북핵 등으로 엄중해진 한반도 안보 상황을 설명하고 대북 공조 강화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윤 장관은 출국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추가 대북 제재 결의안을 포함해서 안보리의 대북 압박 노력에서 유럽연합과의 공조를 공고히 하고 유럽연합의 대북 독자 제재 문제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미국의 크리스토퍼 힐 전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현 시점에서 북한의 유화적인 움직임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훨씬 더 많다는 지적입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크리스토퍼 힐 전 차관보는 현 시점에서 북한과의 대화는 득보다 실이 훨씬 더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핵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를 역임한 힐 전 차관보는 29일 미국의 기고 전문 매체인 프로젝트 신디케이트에 기고한 글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북한이 최근 잇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시험을 통해 강력한 핵무기와 운반 수단을 모색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북한과 대화하면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결과만 초래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아울러 북한은 미한 합동군사훈련 중단 같은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대화에 응하지 않을 것이며 핵실험 동결을 선언할 가능성은 더욱 낮다고 덧붙였습니다. 힐 전 차관보는 이런 상황에서 국제사회가 북한의 유화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북한을 더욱 대담하게 만들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협상이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며 목적 자체가 불분명하거나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북한과 교류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대신 국제사회는 북한의 요구를 분명하게 거부하고 자신들이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될 것이라는 북한 정권의 환상을 끝장내야 한다고 힐 전 차관보는 강조했습니다. 힐 전 차관보는 지금 필요한 것은 제재 이행에 중국의 협력을 더 이끌어내고 중국과 한반도 정세에 대한 전략적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심도 있고 조용한 대화를 하는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또 미국은 탄도미사일 방어체계 개발과 배치 등 한국, 일본과의 안보 관계를 계속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북한과의 교류가 선택 방안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2005년 6자회담, 9.19 공동성명 등 과거의 합의는 여전히 협상 테이블에 남아 있다는 겁니다. 힐 전 차관보는 김정은 정권이 진정으로 국제사회에 합류하기를 원한다면 이를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이 이미 서면으로 합의돼 이행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힐 전 차관보는 김정은 정권이 계속 핵무장화의 길로 나간다면 앞으로도 계속 국제사회에서 버림받은 존재로 남을 것이라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핵보유국으로 결코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네, 좀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지난 2006년 6명의 탈북자들과 함께 난민으로 입국한 데보라 최 씨의 여섯 번째 이야기, 마지막 사연인데요. 가족보다 소중한 것이 없다고 말하는 데보라 씨의 이야기를 장량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저도 성격이 되게 많은 걸 헤쳐고 많이 하고 그 많은 걸 겪고 막 많은 일을 겪었잖아요. 그래서 보통이 아니거든요. 힘들어요. 근데 유일하게 남편이 다 참아주고 뭐라고 안 하고 아, 예, 참아줘요.
그렇게 아껴주고 이해해주고
네, 이해해주는 거죠. 제가 좀
맞춰주고
심하다 싶은데 근데 그거를 다 이렇게 참아주고 그리고 이쁘다고 애 둘 낳고 애 제가 보기에도 돼지 같았는데 왜 이렇게 이뻐?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녹는 거죠. 지금도 너무 이뻐해서요. 그래가지고
30대 탈북 여성 데보라 최 씨. 철없던 시절 남한이라는 자유로운 나라에서 젊은 시절 낭만도 느껴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뭔가에 이끌린 듯 미국이라는 낯선 땅에 왔고 곧바로 미국 정착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코피를 쏟아가며 일했고 시간을 쪼개가며 공부했습니다. 미 주류 사회에서 당당하게 전문직 종사자로 북한 동포들을 도우며 사는 쓸모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인권 변호사 아니면 간호사로 살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1년 터울로 아이 둘을 낳고 산후 우울증을 겪으며 정신을 놓고 살았던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힘든 시기를 지나면서 데보라 씨는 인생의 새로운 것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철없이, 알맹이 없이 살았던 자신이 배우게 된 것은 진정한 사랑, 바로 두 아이가 깨닫게 해준 모성애라고 말하는 데보라 씨.
100번 잘하는 것 같아요. 그 애기들 낳고 그런 시기를 지남으로 해서 제가 많이 철이 들었고 진정한 사랑이란 걸 제가 느끼고.
그러는 동안 데보라 씨는 자신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준 두 아이의 아빠, 남편에 대한 마음도 무르익어 갔습니다.
남편분이 한국 사람?
네, 네, 한국 분인데.
어떻게 만나셨어요?
소개죠. 3개월 연애하고 결혼했어요. 저는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근데 너무 하도 나한테 잘해가지고 완전 차원이 틀린 그런 그 착함 있잖아요. 그리고 잘해주고 완전 저한테 헌신하는 거. 근데 그거는 지금도 똑같아요. 변함이 없어요.
초등학교 시절 미국에 와 가족과 함께 성실히 살았던 평범한 한인 2세인 남편. 2년 전 문을 연 해산물 가게에 주방장과 지배인 일을 맡느라 집안일, 아이들 돌보는 일에 전혀 도움을 못 주지만 속 깊은 행동으로 아내를 감동시키는 사람입니다.
한해 꼬박 신랑이, 남편이 또 되게 고마운 게 그 1년에 한 번씩 꼭 저는 보내거든요, 돈을. 엄마도 어느 정도는 제가 남편 잘 만나서 잘 살고 있는 거 알거든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작년에도 보냈었거든요. 근데 올해부터는 좀 더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꼭꼭 보냈는데
누가 힘들어요?
거기 상황이 보낼 수 있는 상황이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북한에 돈 보내는 일이 예전만큼 쉽지 않다고 하는 데보라 씨. 북한 상황도 그렇지만 가끔씩 가게 사정이 빡빡하다 보면 망설일 만도 한데요.
딱 1년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로 날짜를 셌는지는 돈을 내놔요. 어떨 때는 내가 조금 우리 상황이 안 좋은데 조금 좀 기다리자. 안 된대요. 뭐 상황이 안 좋으면 그것보다 안 좋겠냐고.
내 마음은 다 뭉클하다.
너무 가슴이 따뜻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장인 장모지만 처한 상황에서 적지 않은 돈을 보내며 자식된 도리를 다하는 남편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따로 모으는 거예요. 내가 모르게.
장모님 드리려고 돈을 따로 모아요.
네, 손을 딱 모아가지고 그걸 그래가지고.
늘 기댈 언덕이 되어줬던 북한에 계신 어머니 자리를 이제는 남편이 해준다는 데보라 씨는 가게 운영을 시작하게 된 것도 남편과 시댁의 도움을 받았기에 가능했다고 말합니다. 시댁이 오랫동안 해산물 가게를 운영해왔기 때문입니다. 이를 발판으로 그리고 결혼 전 미국 사회에서 일을 했던 경험으로 가게 문을 열 수 있는 모든 준비를 스스로 해나갔습니다. 그리고 좋은 조건의 가게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네, 당시 상황에서는 제가 생각했던 그 거기보다 좀 더 크고 가격도 좀 더 센 가게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돈이 부족해서 저희가 살려고 했던 거기서보다 좀 큰 거라가지고. 근데 그 모자란 부분을 시어머니가 그 빌려주시고 그거 시작.
가게 구매서부터 필요한 돈을 시어머니께로부터 빌렸는데요. 5년 동안 열심히 벌면 갚을 수 있겠지 생각할 만큼 적지 않은 액수였습니다. 때문에 데보라 씨 부부는 두 팔을 걷어붙이고 일에 전념했습니다.
타가서 보내고 그리고 바로 끝나는 대로 가게 같이 데리고 와서 가게 그 자그마한 사무실이 있거든요. 거기에 애기들 장난감 넣어서 거기서 놀게 하고 애기들 그렇게 하면서 기저귀 갈면서 그때는 애기 돌이 지났으니까 그냥 하다 보면은 다 되겠지 이러고 그냥 무턱대고만 한 거죠. 근데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도 바로 한 6개월 있다 돌려줬어요. 바로
5년 동안 갚을 생각을 했던 빚을 6개월 만에 갚았습니다.
비즈니스 철학이랄까요? 이것만큼은 내가 지키고 가자. 비결이랄까? 뭐.
비결이요?
데보라 씨는 미국에서 앞만 보고 달릴 수 있었던 이유를 물었을 때나 아이를 낳은 후 찾아온 산후 우울증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리고 6개월 만에 지역에서 소문난 해산물 가게로 올라선 이유를 물었을 때나 같은 답을 내놓는데요.
저는 뭐 그런 게 없는 거 그냥 그 상황대로 그냥 이렇게 그냥 이렇게 헤쳐 그냥 내가
주어진 상황대로 헤쳐나간다는 데보라 씨. 인생의 파도가 닥쳐오면 닥쳐오는 대로, 잔잔하면 잔잔한 대로, 그렇게 모든 상황을 받아들였던 것이 데보라 씨가 사는 방법입니다. 지금은 해산물 가게 주인으로서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인데요.
저희 제일 신경 쓴 게 깨끗한 거. 그리고 내가 조금 꺼리, 내가 아 이거 내가 먹고 싶나? 진짜 기쁘게 먹을 수 있는 거는 팔고, 근데 내가 조금 꺼리게 되잖아요. 아 조금 그런 거는 아예 가차없이 버려버리고, 벽에 벽 하나에 그 물 하나 튄 거 다 전 닦고, 주변에 다른 가게들이랑서 그 차원이 있잖아요. 예, 네, 그게 다.
냅킨? So is it good? You satisfied now?
2006년 미국에 난민 자격을 받고 들어온 첫 번째 탈북자 데보라 최 씨. 10년 전 오늘 지금의 모습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올 때는 혈혈단신으로 저는 그 산을 넘 그 동남아 산을 넘다가 그 그래도 아무리 빈손으로 와도 다들 소지품 배낭 하나쯤은 있잖아요. 갈아입을 옷 같은 거, 소지품 배낭. 근데 저는 그것마저 3미터로 굴러 떨어져가지고.
말 그대로 맨주먹이었습니다. 데보라 씨는 미국 시민이 됐던 그날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막달에 배 품고 그 선사 있거든요. 감회가 되게 새롭더래요. 내 이름으로 읽은 게 있고 배 안에는 새 생명까지 있잖아요. 같이 선사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눈물 나네요. 와, 네. 그때 그 감회가 되게 새로웠어요. 진짜 그 흔한 속옷 하나 없이 왔다가
그렇게 빈털터리로 왔던 데보라 씨는 지금 소중한 가족과 함께 가정을 가꾸고 일터를 꾸리며 살고 있는데요.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라고 하는 데보라 씨. 전문직 여성이 될 꿈을 완전히 접은 건 아니라는 데보라 씨. 하지만 지금은 자신의 꿈도 가족보다 중요하진 않다고 말합니다. 아니 아마도 사랑하는 아이들과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이룰 수 있는 또 다른 꿈을 꾸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장량입니다.
네,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을 선택한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30대 여성 데보라 최 씨의 마지막 사연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주에는 캄보디아를 거쳐 미국에 온 40대 탈북 남성 찰리 김 씨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And they try to stop me. They put up a big old sign that read, "This sign it read, private property." Let me tell you, on the back side, it read nothing. And I looked on the back side, I said, "Huh."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 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 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You reached Voice of America, Korean Service. Please leave your message. Thank you.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5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이메일, 즉 전자메일을 통해 매일매일 새로운 소식들을 여러분께 직접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소식, 재밌고 유익한 이야기를 이메일, 뉴스레터를 통해 받아보시려면 미국의 소리 한국어 웹사이트 www.voakorea.com에 들어가셔서 홈페이지 왼쪽에 있는 뉴스레터 신청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미국과 한반도 소식은 물론 전세계 다양한 읽을거리를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는 미국의 소리 뉴스레터.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수요일인 5일은 대체로 맑겠으나 함경도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4도에서 18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고 낮 최고 기온은 12도에서 26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먼바다에서 1에서 3미터로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은 0.5에서 2.5미터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먼저 평양, 오전에 구름 조금 끼다 오후에 개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6도, 낮 최고 기온 24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의주 구름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15도, 낮 최고 20도. 황해도 해주 오전에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18도, 낮 최고 26도. 함경남도 함흥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 16도, 최고 20도. 함경북도 청진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13도, 낮 최고 18도가 되겠습니다. 량강도 해산 오전에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7도, 낮 최고 18도 되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였습니다. 네, 2016년 10월 5일 수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진행의 조은정이었고요.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듣고 계십니다. 곧이어 VOA 세계 뉴스 시작됩니다.
비오웨이 세계 뉴스입니다. 시리아 북부 알레포의 비극을 막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행사를 제한해야 한다고 유엔 인권 최고대표가 말했습니다. 자이드 라드 알 후세인 유엔 인권 최고대표는 4일 제네바에서 발표한 성명에서 알레포 시민들에게 가해지는 공포를 과거 바르샤바와 스탈린그라드, 드레스덴 같은 도시의 공포와 연결시켰습니다. 자이드 최고대표의 로퍼드 콜빌 대변인은 알레포에 가해지는 무차별 폭격에는 2차 세계대전 중 그 같은 도시들에서 자행된 파괴의 모든 특징이 담겨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열흘 동안 세계보건기구 WHO는 알레포에서 어린이 106명을 포함해 342명이 사망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러시아는 종종 중국의 지원 아래 동맹국인 시리아의 바샤르 알아사드 대통령에게 불리한 것으로 보이는 안보리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일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전국 지지도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와의 격차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NBC 뉴스가 지난주 후보별 지지도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클린턴 후보의 지지도는 46%로 트럼프 후보의 40%를 6%포인트 차로 앞섰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또 자유당의 게리 존슨 후보는 9%로 전주보다 다소 떨어졌고 녹색당의 젤 스타인 후보는 3%로 현상을 유지했습니다. 양자 대결로 비교하더라도 클린턴과 트럼프의 지지율은 각각 50%와 44%로 역시 6%포인트 차이를 나타냈습니다. 한편 미국 대선 부통령 후보 TV 토론회가 4일 버지니아주 판빌에서 열립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민주당 부통령 후보인 팀 케인 버지니아주 연방 상원의원과 공화당 부통령 후보인 마이크 펜스 인디애나 주지사가 맞붙습니다. 90분 동안 진행되는 TV 토론에서는 두 후보가 국내외 현안 9개 분야에 걸쳐 10분씩 질문을 받고 토론을 하게 됩니다. 한편 대선 후보 간 두 번째 TV 토론은 오는 9일 미주리주 세인트 루이스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비오에이 세계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초강력 허리케인 매튜가 4일 아침 카리브해 빈국 아이티 서부 해안에 상륙했습니다. 시속 230km의 강풍과 폭우를 통반한 매튜는 1964년 이후 처음으로 아이티를 강타한 4등급 허리케인입니다. 밤 사이에는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아이티 곳곳이 물에 잠기고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3일 두 명의 사망자가 보고된 가운데 강풍과 폭우, 홍수로 인한 피해가 계속되면서 사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위험한 지역에 마련된 무허가 오두막에 살고 있기 때문에 10만 명에서 50만 명이 심각한 홍수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미국과 필리핀군이 4일 연례 합동 군사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이를 위해 필리핀 수도 마닐라에 있는 해병대 사령부에 양국군 병력 2천여 명이 집결한 가운데 9일간 해상과 육상에서 합동훈련을 벌이게 됩니다. 미국과 필리핀은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활동 증가에 맞서 방위 협력을 강화해왔습니다. 양국은 2년 전 새로운 군사협정을 체결해 필리핀에 대한 미군 주둔 재개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지난달 자신의 막말로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취소된 이래 미국과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인터넷 검색업체인 구글이 또다시 4천억 달러 규모의 스마트폰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전 세계 수많은 스마트폰에서 구글의 소프트웨어인 안드로이드가 작동하고 있는 가운데 구글은 4일 열린 행사에서 픽셀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스마트폰을 선보였습니다. 이 전화기는 애플의 아이폰과 삼성의 갤럭시와 거의 같은 $649에 판매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이한철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저녁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방송은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단파 7460, 1199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211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